함흥차사라는 한자 말이 있는데 그 말의 유래는 조선 초대왕인 태조가 함흥으로 아들이 보기 싫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이방원이 다섯째 아들인데 형제들 많이 죽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신들이 당도했을 때 아버지가 그 사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그 사신들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함흥차사다. 왜 안 돌아왔느냐? 죽었기 때문에 안 돌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온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돌아오는 것을 성경 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님 정말 돌아오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품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느니라. 이 당시에는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밖에는 안 된 그런 시간인데 40년을 그들은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40년 안 오니까 이거 안 온다 이거예요. 이거 안 온다. 그러면서 이 믿는 자들이 그 기다리는 것을 희롱하곤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40년도 아니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희롱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오긴 뭘 오느냐, 오긴 뭘 오느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재림을 믿고 재림 성도처럼 사느냐 하는 것을 우리 자신한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믿는 자를 반사회적이다, 반문명적이다, 반지성적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이유들은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을 사용했는가 하는 데에 많이 근거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많이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재림이라는 이미지는 너무 좋은 이미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수 불가결할 뿐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을 때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그것이 분명히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재림이라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림이라는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재림 얘기가 붙어 있으면 꼭 이단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이름을 재림 대망교회로 바꿉시다. 그런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벌써 이름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재림 대망교회다. 재림 대망성도다.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실제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 재림이라는 이름이 아주 악명높은 이름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중에 어떻게 우리는 재림 신앙을 굳게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해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승천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해서 오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누가는 이것을 아주 생생한 필름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고 쭉 끌려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재림의 열망으로 뜨거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참모습이 재림을 뜨겁게 열망할 때에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날마다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해야지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간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을 오늘 어떻게 우리가 갖겠는지를 한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재림 신앙은 봐야지 재림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압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에 근거를 했냐면 재림에 대한 열망입니다. 재림에 대한 주님 곧 오신다, 이 열망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재림 열망이 뜨거웠던가 하는 것은 그들은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어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본 그것과 똑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저희들에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봤기 때문에 열망이 대단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걸 반증하는 말씀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나오는데 봤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looking입니다. looking, 보는 데서. 그 다음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시니라. 이 얘기는 그들의 시야로부터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가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staring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11절에 가서 보면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stood looking 이렇게 돼 있어요. 쳐다보느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 3절 말씀에 보았다라는 것이 다섯 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것은 승천을 그들이 보았다는 것과 함께 이 본 승천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재림을 마치 본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증인이라 그러고, 우리 모두를 다 증인이라 그러는데 보통 증인이 아니고 눈으로 본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증인된 삶은요, 눈으로 본 증인입니다. 눈으로 본 증인.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이라든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그런데요, 그 당시에 실제로 봤던 교회 안의 성도들은요, 아주 부분적입니다. 그 당시에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보지 못했어요. 눈으로. 그들은 본 사도들로부터 봤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해 들은 말을 통해서 똑같은 눈으로 본 증인처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으나 본 것처럼 그들은 강했기 때문에 로마의 칼도, 로마에서 보내는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전한 말을 그들은 믿었는데 이것은 육 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다른 눈으로 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육안은 상당히 제한됐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진정으로 믿고 눈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가만히 깊이 생각해 보면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눈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제 뒤에서 누가 와서 저를 한 대 이렇게 탁 터치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제 시계 안에 들어오는, 제가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시계 안에 우리가 딱 순간적으로 정착했을 때 보여지는 시계가 전체 공간 중에 1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공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2분의 1만 봅니다. 그것도 가시권 안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뿐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 안에, 마음 안이 센치로 따지면 10cm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읽습니까?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요? 어제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의 눈은 이처럼 부정확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자들도 눈으로 봤지만 지나놓고 나면 눈을 의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봤지만 제자들도 뭘로 본 것이냐면 믿음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봤으면서 그 눈으로 본 것을 마음에 확증하는 것은 믿음의 눈인 줄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무리 무슨 기적 아니라 기적 삼촌이 와도요, 예?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결코 끝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눈으로 본 증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도 마치 눈으로 본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과 함께 재림하시는,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누가복음 21장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주의 재림을 마음속에 확증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다는 것, 이 본다는 것이 보면요, 이 그리스말로 기록된 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본다는 looking, staring, looking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세 군데가 나오는데요. 저희 보는 데서라는 말과 10절 말씀에 쳐다보고 있는 데라는 말과 그 다음에 11절에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이 세 말이 있는데 세 말을 번역할 때 보면 look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으면서 영어 번역에는 헬라 말에는 그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형 분사입니다. 현재형 분사. 실제로 이 사건은 과거 사건입니다. 기록할 때. 그런데 그것은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뒤에도 나오지만 올라가셨다. 이건 다 과거로 되어 있어요. 원래 그리스말은 굉장히 논리적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제를 막 엉터리로 섞지 않아요. 의도를 가지지 않는 한은 이것을 현재형 분사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형 분사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누가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도들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는 모습을 한번 보았지만 과거의 사건으로 그것을 마음 안에 늘 간직한 채로 그 승천을 보면서 그 승천처럼 재림할 것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이 주어지는 은혜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것처럼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온전히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날마다 이 장면을 사도들이 본 것처럼 마음에 그려야 됩니다. 마음에. 아, 예수님 이리 승천하셨지? 그 승천하신 것처럼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또 우리 인류에게 오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것을 마음으로 그려야 돼.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할 뿐 아니고 우리의 입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열정적이고 열망이 가득했던 것은 그들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봐야 재림 신앙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는요, 서서 잊지 말아야 된다. 서서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오늘 보면요, 11절 말씀에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천사입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는 두 사람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안 쳐다봤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도 쳐다봤을 겁니다. 뭐 관심 없이 고개 돌리고 있을 턱이 없어요. 그러면 쳐다보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묻느냐는 것입니다. 이 물음은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책망조, 나무람이 조금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요, 누가복음 24장 5절을 보면 같은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이나 같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땅에 얼굴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거기에 안 계시고 천사들이 그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찾아야지 왜 죽은 자를 찾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람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더 큰 것을 바라보고 다음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누구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겠느냐?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책망하는 책망은 무엇이냐면 승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서 있는데 묶이지 말고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천은 귀한 일이고 승천하여 영광을 받으신 주님은 귀한 일이지만 그것은 과거일입니다. 과거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을 맞추게 하는 것은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재림. 승천이 아니고 재림이에요. 그래서 승천의 기록을 한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올리어 가시니 하는 올리어 가시니 구절이죠. 올리어 가시니.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올라가실 때에 하는 말이 나오죠. 올라가실 때에. 11절에 보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이렇게 올라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take took up 한다는 그런 말씀이 lifted up 했다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말씀은 다 과거로 쓰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과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과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 너희들이 이 과거가 귀한 것은 내가 알지만 과거에 일어난 기적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거 미래형입니다. 정확히 미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승천이 귀한 것이지만 재림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승천형 삶이 아니고 재림형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형 삶으로. 중학생이 수학을 중학교 때 웬만큼 했는데 고등학교를 딱 가지고 수학을 해보니까 수학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보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불평을 합니다. 아, 고등학교 수학 어려워서 참 못하겠어요. 아, 선생님도 중학교 때는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이었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까닥스러운지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어. 정말 고등학교 수학 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 너 그러니? 어,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할 필요 없어? 중학교 수학 또 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죠. 부모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고등학교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해야 너는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어떤 신앙의 어떤 기적들이나 신앙의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두 다 과거입니다. 그거에 붙들려 있으면요, 신앙생활 앞으로 걸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적응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적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어디 가요? 대학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은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승천의 기적에 묶여있지 말고 장래에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온전히 간직하고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야 재림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재림 신앙을 갖는 것에 걸맞는 신앙 생활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재림 신앙이 더욱더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재림 신앙으로 사는 것이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만 요약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재림 신앙으로 사는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14절에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도 땅도 다 풀리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31절, 3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또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재림을 바라보나니 얘기해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재림을 바라는 성도의 제1목표는 뭐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재림을 바라는 성도는 내일이라도 당장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천국에 누가 계십니까? 거룩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님께서 계시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자는 그곳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 신앙의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첫 번째가. 이것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일 저 일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막 이리 나가야 된다 저리 나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우리를 향한 제일 목표는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이 거룩한 성도로 변해가고 성숙해 나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교회가 흥황하는 겁니다. 교회가 흥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천명, 만명, 이만명이 모여도 거룩한 성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그건 흥황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거룩이 기초입니다. 거룩이 기초예요.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급하다고 기초 없이 막 짓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초가 없이 지어놓으면 지어놓을수록 높이 지을수록 쓰러질 때 충격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은 제1목표요. 그것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이 그 성령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다른 영이 아니잖아요. 성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영을 받은 거룩해진 성도들만이 진짜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는지. 몸부림쳤잖아요. 몸부림 정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한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전에 사도 바울이 뭐가 있었을까요?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거룩함. 우리는 열정을 갖는데 우리의 열정, 우리의 사명의 열정은 뭐냐면 거룩한 열정입니다. 거룩한 열정.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서바나까지 내가 가리라. 서바나까지 마음속에 땅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바나가 땅끝이에요. 그까지 가리라. 그런 열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증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잘못 세상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우리는 재림의 증인입니다. 믿습니까? 재림의 증인이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해 갈 때에 우리가 이 재림 신앙을 더욱더 깊이 뿌리내리고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는 혹자의 얘기에 의하면 이 인류 역사상 살아간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있을 정도로 그 권세가 또 그 정치력과 그 군인으로서의 용맹과 정치인으로서의 그 수완과 여러 가지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시민들이 줄을 서가지고 환호하면서 막 갈채를 보내고 모든 영광을 시저에게 보내자 하는 그런 소리들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있던 줄리어 시저가 보다가 머리에 쓰고 있던 월계관을 딱 벗으면서 옆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겨우 이것이 전부냐 그랬습니다. 겨우 이것이 전부냐. 그는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으로 모든 힘을 다 간직한 사람이었지만 그 간직한 사람의 마지막에 오는 영광을 보면서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겨우 그것뿐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에 많은 부하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칼에 수십 차례 찔려서 그 중에는 브루투스라는 친구까지 있었어요. 브루투스 너마저도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죽어갔습니다. 겨우 이것이냐? 겨우 그것이 아니고 그를 기다린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와 권세를 다 가진다 한들 그것은 사상 누각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만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으로요? 눈으로 본 사람으로. 우리는 다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는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증인이 되어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실로 이 재림신앙을 가지면 걱정 없게 하시고 확신이 넘치게 하시고 참 이 세상에 있지 않는 행복을 얻게 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고 붙드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재림을 눈으로 그리시고 입으로는 고백하세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재림 성도로서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